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 제목이 신밖에서 알리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4월 6일까지 사도행전을 쭉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안디옥을 위시한 인근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테반의 순교 또 그로 인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특별히 유대 인근의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 빌립의 전도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음을 함께 보았고, 그 과정 속에 박해자 사울의 배신과 로마인 고넬료의 배신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가정의 다리에서 잠깐 공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태동해서 바나바 사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고 그때부터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 지역의 큰 흉년이 들자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면 12장에는 헤롯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고 13장으로 넘어가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선교의 본부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13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사도행전 교회 핵심 멤버 5명 중에 2명을 그들이 파송하게 되는 사건 기록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들이 이제 지중해로 유럽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부터 13장부터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 바울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불리웠었는데 13장 9절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입니다. 13장과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고 16장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13장과 14장의 일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소명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단어 같은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흩어져 있네요. 좋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흩어져 있어도 듣는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앞부분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13장에 보면 먼저 우리가 12장 2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으로 고통받는 유대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금을 전했는데 그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맡아서 가서 전달하고 이제 돌아와서 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13장에 가면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핵심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시작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 여기 다섯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다섯 사람이 누군지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어린이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 네. 이름이 뭐지?
하나님?
하나님? 네 이름이 뭐지?
전창하
상하. 상하. 오케이. 제가 잘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고. 예수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예수님 다음에 중요한 사람 누구일까? 이제 답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예수님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 아니, 답이 여러 개 있으니까 괜찮아요.
응?
열두 제자. 이름 다 알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열두 제자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어떤 신약만 생각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열두 제자 말고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 오늘 읽었는데. 자, 로마서를 누가 썼죠? 자, 우리 윤영부 선생님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누가 썼는데 답이 안 나오네요. 자, 성경에서 열두 제자 말고 중요한 사도는 누구죠?
바울.
누가 됐어? 창하 제가 됐어?
네.
오케이. 잘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선물 안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집에 와서 갖다 줄게요. 자, 열두 사도 말고 중요한 인물들 중에서,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은 사울이라고 나오죠.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울이 왜 바울이 됐나는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바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누구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가르치던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다섯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는 11장에서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 사울이 다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크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세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했는데요. 이 나이저라는 단어는 사실 네그로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노도 역시 리비아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시몬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알렉산드리아 쪽에 가 있던 히브리 사람인 것 같고요.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 아마 본토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 대제의 아들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그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헬라인으로서 분봉왕 헤롯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나오는데 이 다섯 사람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매우 다양한 지도 일꾼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사람.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사장에 보면 부부로에서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바나바입니다. 그가 땅을 팔아서 헌금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 이하에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로 제일 처음 갔던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고 사울은 빌리게아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리더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리더십이 안디옥 교회 형성이 되어서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지시가 임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요건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임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The work I have called them to. 아주 줄이면 work of calling by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부르셔서 맡기시는 일. calling이라는 단어와 work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work이라는 단어가 이제 4절로 가면 3절과 4절로 가면 미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중요한 단어 두 개입니다. Calling하고 미션 두 가지. 소명과 자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 제가 이 두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자,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것, 콜링이라는 단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어린이 있어요? 대부분 안 믿는다 그러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We believe in Jesus Christ not because we found him but because he called us to believe in him. Called라는 단어를 제가 썼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는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죠. The first calling is for the faith in Christ Jesus for salvation.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는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를 또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무엇인가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고자 하는, 시키기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소명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는 게 쉽겠죠 여러분들. call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업이라고 할 때 job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직업을 우리가 다른 말로 voca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 vocation의 단어는 call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하는, 갖고 있는 직업은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직업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일이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job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calling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시키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주부로 부르심을 받았던, 아기 엄마로 부르심을 받았던, 아니면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job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것을 좋아하게 하십니까?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 되면 반드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또는 심지어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내가 얼마나 충실히 따라왔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가. 사도 바울도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가 달려간 것은 부르심의 상이었지, 부르심이었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하는 것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그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었음을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성공하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것이 소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그 선이 뭐가 잘 되는 그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특정 사역을 위한 소명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다섯 사람을 누가는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교사들, 다섯 사람이 모두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전체 교회 전체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에도 이 선지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는 지금도 교회 안에 직분자 중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데요. 글쎄요. 뭐 그건 그분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특별히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파송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센트라는 단어에서 이제 미션이라는 단어가 파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부르셨죠. 2절에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가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called와 sent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분명히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4절에 가면 다시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성령과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반대로 개인의 어떤 그런 믿음이나 이런 건 무시하고 교회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교권주의라고 하기 너무 거창한데요. 그래서 교회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분명히 보내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만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명령을 하셨고 그 교회가 성령에게 순종해서 두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사도들이지만 미셔너리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우리는 교회와 성령의 또는 좀 쉽게 표현하면 교회와 개인의 신앙과 여정이 잘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개인적인 신앙생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무시하는 교회의 사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로 많이 갑니다. 교회냐 개인이냐.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는 개인은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교회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야 됨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재직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재직회 잘 안 오시는 재직들이 있는데요. 물론 당회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시스템 자체가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도록 헌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직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재직이 아직 안 되신 분들 가운데 재직이 되시는 분도 많고 아마 이번 가을부터는 청년들 중에서도 집사를 많이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유학생들이 싱글들이 훨씬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결혼한 기혼과 미혼의 비율이 점점 지금 미혼 쪽으로 많이 기울어갑니다. 그래서 싱글이지만 아마 교회에서 재직들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각오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직 어려서 못합니다.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청년이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에 뭐하고 있었는지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그리고 회의를 할 때 그 회의가 왜 중요한가?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지루한 회의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목사나 장로나 어떤 개개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4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개인과 교회 또는 성령과 교회의 균형이 잘 잡혀야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지시하셨고 그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 사람을 파송하는데요. 여기서 안수했다는 것은 그들을 임직했다는 것은 선교사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송은 혹은 이 미션은 예배와 기도의 열매이자 성령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동기를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좀 헷갈립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으로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이걸 분명히 체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부서 2장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서 계획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동기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을 택하실 때 그냥 그건 내가 좋아서 택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런 디자인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택한 것이지 하나님 저는 상관없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4절 하반부부터 우리가 13장을 쭉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죠. 처음에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바나바라는 요셉이다. 바나바라는 단어는 위로하는 자, 권위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4장 3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사이프러스에 가서 구브로에서 이민 가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오순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먼저 구브로로 갑니다. 아마도 계획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3절로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비시디아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뭐 유대, 비시디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바울이 왔던 곳이죠. 구브로는 바나바가 왔던 곳이고 왜 구브로로 먼저 갔다가 섬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로 갔느냐. 비시디아는 지금은 터키의 중남부 지역인데요. 아마도 사울은 비시디아로 갔다가 바로 옆에가 길리기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비시디아로 올라갔다가 터키 남부입니다. 지금으로. 다시 동쪽인 길리기아로 갔다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 수가 있어요. 육로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 계획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 나중에 다시 두 번째로 갈 때는 길리기아로 먼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계획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우선 바나바 당신이 왔던 구브로에 가서 전도할까 그리고 나서 내가 온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구브로로 먼저 갑니다. 거기에 가서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에 가는데요. 이것은 우리말 바보가 아니고 헬라어로 바보라는 동네입니다. 바보는 당시에 구브로의 그 행정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로마 식민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머물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디테일한 것은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큰 것만 다루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5절에 보시면 살라미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여기에 전도의 패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패턴이 나오는데 그는 어디로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갈 계획을 항상 세우고 갔었던 것을 우리가 13장 14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이고요. 마가는 로마 이름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면서 로마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제 9절에 가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이 로마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에 가서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로마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5절을 보면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갔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15장 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이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거기서 특별히 반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바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술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바울이 그를 정죄한 후에 물론 저주한 후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고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을 12절까지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부로에 가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이하로 가면 여기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그랬는데 그 버가에서 그들은 북쪽 비시디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가면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부부로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었는지 무슨 이유에든지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요한이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한참 핫타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요한을 데리고 가자마자 하는 문제로 다투어서 결국 그들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 황제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안티오커스 황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식민지 여러 곳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안디옥으로 이름을 고쳤기 때문에 수리아의 안디옥, 우리가 아는 이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안디옥이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일단 비시디아에 가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역시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당장들이 보통 그때의 풍습이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나서 회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라고 가르치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는 사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별히 바울의 이 전도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6절부터 25절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회당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후에 그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역사를 쭉 16절에서 25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26절부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증거합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은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깨닫지 못한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거 많이 있죠. 특별히 가장 많이 외우는 게 뭡니까? 주일마다 외우는 거. 우리는 사도신경이죠. 예.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율법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증거한 메시아를 정죄해서 죽였다라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정죄합니다. 사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다기보다 예수님을 죽인 조상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매주일 안식일마다 외우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를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금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외웠죠?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24개 외웠고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열심히 외우고 사도신경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알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훈련 때에서 3시간에 3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옛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보존자와 아버지로 믿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서 권한받으신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빨리 끝내자라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지만 그들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외웠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그를 정죄해서 죽이고 말았던 것은 엄청난 잘못과 죄를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늘 공부하고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들 정말 얼마나 그 본질을 이해하면서 고백하고 있는지 얼마나 본질을 깨닫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선생님들 말씀 가르치실 때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할 때 덮어놓고 많이 외우게 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요 아이들에게 그 외우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린이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고 또 성령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을 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을 3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결론을 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 받을 수 있음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분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42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회당장과 많은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공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반면 그 다음 주에 갔을 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시기해서 바나바와 바울 시기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음을 우리가 십자장에 넘어가 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그들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버가나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 기록이 십자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부브로와 비시디아 지역에서 특별히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제 쫓겨가게 되는 바울이 46절 이하에 가면 왜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45절을 보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할 때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음을 깨달은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분명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선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물론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것임을 확신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떠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47절에서 놀라운 고백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열방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47절에 보는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7절의 인용인데요.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7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49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한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있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혼란이 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 너는 원래는 이스라엘이었는데요. 단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49장의 특징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조금 건방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이 사도들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그가 여기에서 말씀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열두 사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지만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49장 7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잠깐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를 사울에게로 보내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그런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그리스도다.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9장이 기록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사울에게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 이방의 사도로 이름 부으신다. 라고 말하면서 안수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바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잘 기억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사역의 사도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왜 사도 바울 중심으로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애증이라는 그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로 가는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 되었고 특별히 바울의 사명이 되었음을 그가 설명하고 누가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의 기록,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중심의 기록으로 사도행전을 크게 나누며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넘어가기 전에 9절에서 왜 사울이 갑자기 바울로 됐는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요한도 마가는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히브리 이름입니다. 자신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로마 이름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단어는 위대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위대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위대하다 이런 교만한 이름을 쓰지 않고 겸손하게 작은 자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해석도 하는데요. 그 해석도 사실 일리가 있고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해석은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뜻이 또 상반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잘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사울이 자신을 바울로 소개하기 시작하고 누가가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거의 안 씁니다. 아마 두 번 정도 더 나올 텐데요. 계속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로 가는가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고 여기에는 바울의 전도 패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다락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소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단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러나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그는 길리기아 쪽으로 남동쪽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는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로마 관리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래서 루스트라에서 오래 만나 죽을 뻔하다 더베로 피신했는데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는 길리기아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길리기아로 가는 것보다는 다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을 다시 돌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돌아가서 자기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장로까지 세웠다고 14장 23절에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저도 의아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장로들을 세웠나 하는데 아마 이 장로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교회가 이루어져서 비시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는 22절,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다시 그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한 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이하를 보면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리고 27절에 가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1차 전도여행이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은 16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데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하신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었음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오게 되고 이제 이후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부터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로마 사람들의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사역에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명과 소명이라는 단어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런 표현을 했죠. 자기가 사도의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소명과 사명은 다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조금 뉘앙스가 요즘은 인간 중심적인 것 같아요. 미션 그러나 미니스트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명이라고 할 때 주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나를 부르셨다라는 단어이니까. 그래서 물론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더 귀중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첫 번째 구원의 자리에 부르셨죠. 구원의 은혜로. 두 번째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job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job은 소명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 전 아주 젊은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다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들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목사로, 장로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멋있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해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해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다.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로 따라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내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표태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하는 나 중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 중심에서 소명을 따라가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존 스타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어떤 교리나 선행이나 예배 혹은 사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뭐라고 하셨죠? 인격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라비 자카라이스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아이디어가 아니라 관계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관계여야 합니다. 관계는 1차적으로 무슨 관계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그 소명을 따라갈 수 없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특징은 뭐죠? Task oriented 굉장히 많습니다. People oriented. People oriented 된 사람들도 인간 중심의 관계를 이뤄가는 분들도 그것이 또 일이 되고 하는 겁니다. 정말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 많은 경우에 일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했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그 관심은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대는 거꾸로 가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네트워크 필요 없다. 혼자 한다. 요새는 혼자가 아주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 가려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라 관계여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소명의 종착역이 되고 이 소명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로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그동안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과연 교회가 지금 다시 소명의 자리를 회복해가고 있는가 염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저부터도 항상 회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가 내적인 소명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를 부르신 중에 하나가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숙제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남북통일은 오히려 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는 사상이고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 주민들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건강한가 저는 굉장히 염려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무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촛불혁명, 촛불민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를 위해서 고향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항상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기도에 첫 번째 도착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기억하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명 또는 사역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그 부르심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2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답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I never knew you. 무슨 말씀이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다라는 단어를 쓰실 때,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교재를 의미하죠.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나를 떠나라 이 악한 자들아. 예수님 무서운 책망을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책망을 받을까 염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셈이 면제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하면 한없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소명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가정주부로 또 직장인으로 또 다른 전문 사역인으로 하나님 주신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을 깊이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달려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고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소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신 은사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증인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때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